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수를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 부르셨사오니 빛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자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인들 가운데에는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에 그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언젠가 제가 그 TV에서 절간에서 중돌이 살아가는 그 하루 일상생활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중이 안 되기 다행이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진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못할 노릇이라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 이라는 것을 드리고 또 6시까지 과부자 들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잠시 청소하고 아침 먹고 또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면벽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막 서너 시간 계속 하던데 소위 돌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죠. 벽을 보고 마주 앉아가지고 속세의 번뇌를 잊어버리자 그겁니다. 면벽이라는 걸 하면서 조금의 돌면은 뒤에서 이제 그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나무 같은 매로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쳐요. 그리고 끝나면 또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더랍니다.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행이다. 고행을 함으로써 도를 깨닫고 도를 깨달음으로써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지금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기가 진화되기 위해서 저런 고생을 한다 그거예요. 중들이 고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금의 인간 모습에서 좀 바꾸어지자 벗어나자 이게 고행의 목적입니다. 속세를 보니까 서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래간 모든 것들이 속세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속세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이 속세와 인연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자 그걸 성불이라 이렇게 말해도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예요. 진화. 뭔가 좀 더 나은 인간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 많은 인간에서 욕심 없는 인간 되는 거, 미움이 있는 인간에서 미움이 없는 인간 되는 거, 이런 진화를 말을 합니다. 그래 지금 불교에서는 이런 진화를 다 꿈꾸고 살아가요. 그래 승려들은 자기 몸을 고통 속으로 일부러 밀어넣으면서 그걸 참고 참고 견뎌내면서 점차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꿈꾸는 진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그런 생활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도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무입니다. 무,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다. 이게 도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걸 가지고 그들은 득도했다. 도를 닦았다.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가 없습니까? 욕심낼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서로 싸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한 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한 뭐가 됩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을 사바세계라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이 사바세계와의 모든 인을 다 끊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헛된 거에 매이지 맙시다.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헛된 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도를 닦고 깨닫고 부처가 되는 길이니까 이 땅의 인연을 끊자는 겁니다. 이것을 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요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보통 인간과 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인간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되려고 스스로 도를 깨닫는 그런 인간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이 비록 세상은 무다 무념무상 이걸 말하고 다 헛된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딱 한 가지를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도 헛된 존재다 이걸만 빠뜨린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행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르려고 해요. 속이 소위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걸 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로 여기지 못한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무언가 깨닫는다는 것, 도를 깨닫는다는 것, 도를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여기까지를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세상을 헛된 것을 여긴다면 왜 헛된 것을 여깁니까? 결국은 내가 도를 깨달으려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세상 것을 헛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헛되게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득도해가지고 내가 좀 다른 인간, 고차원적인 그런 인간 되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교가 기독교가 말한 서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불교는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걸 몰라요. 자기를 헛된 존재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세상 헛되기고 자기를 고행서 밀어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불교의 헛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도를 깨닫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승려가 했단 말이죠. 뭔가 깨닫는다. 이것도 뭔가 헛된 것이다. 부처되는 거 이거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냐면은 휴암이라는 그런 그 승려인데 이분은요 뭐라 말을 했냐면 도를 깨닫는 것도 헛된 일이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불교 안에서는 이단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도를 깨닫는 것도 부지로 헛된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라는 것. 이걸 그분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헛되다는 것을 아는 뭐합니까? 헛된 걸 알았으면은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헛되지 않은 것을 결국에 찾지를 못하라는 거죠. 그래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진화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결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훈련을 하고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아니한다. 좀 더 나은 그런 인간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 제가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차이가 있냐 없냐 말이죠. 결국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은 불교와 같이 고행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학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 어떤 인간의 본질 자체가 다른 그런 모습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속에 감추어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문명인과 야만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인력이 없으면 원시인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인간이 말하는 그 문명과 야만 그 차이가 뭡니까? 공인력이 없으면 원시인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화를 어느 정도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명과 야만의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그 인간의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를 많이 누리면 문화인이 되고 문화를 못 누리면 야만인이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인간이 창조 후에 절대로 변화도 안 되고 진화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변했다 할지라도 이 인간 본성만큼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화된 것은 다만 과학이고 문화고 학문이지 인간은 절대로 진화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결국에 문명인과 야만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살고 50살 60년 살아왔는데 뭔가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살면서 옛날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보입니까? 뭔가 옛날과 진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몇십 년 살아 그냥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죠, 주일 예배 나오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기도하죠, 성경 보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수십 년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진화된 게 있던가요? 뭔가 변화되어진 뭔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발견을 못합니다.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어요. 미움이 사라지던가요? 욕심이 사라집니까? 뭔가 내 이기심 이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면서 뭔가 지각을 알게 된 그 어릴 때의 모습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담겨진 그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윤리와 도덕 가지고 뭔가 일시적으로 달라진 그런 모습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길게 못 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변화되므로 예수는 것 이것처럼 헛된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생만 실컷 하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결과만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해봐야 결국 마지막 때는 허무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신에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겉껍데기가 어떤 모습이든 전혀 상관 말고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담을 나무라면 그것이 지금 나를 나무라 그것과 똑같은 기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내가 똑같기 때문에 비단의 모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인간 본성은 예전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까지 우리 다가오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런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복술자, 무당 이런 사람들, 이들과도 나는 똑같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배관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복술자 나오죠. 기둥을 말하는 자 나오죠. 요술하는 사람 나오죠. 무당 나오죠. 진언자 나오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도 이 성경나의 부류들과 똑같은 자라는 우리가 명심을 합니다. 복술자가 바로 나였고 무당이 바로 나였고 초혼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시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죠. 비록 지금 우리들이 뭐 지하도에 돗자리 깔고 안 앉아있고 무당처럼 허위하면 춤 안 추고 뭐 그러다 뿐이지 우리 역시 무당이고 점쟁이고 복술자예요. 또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무당 안 찾고 전쟁이 안 찾고 전쟁이 안 찾고 누가 알 수 있나 모르 찾는지 뭐 하여튼 안 찾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나는 무당을 배경하고 전쟁이 배경한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뒤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무당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무당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걸 갖다가 단지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무당 없애고 전쟁이 없애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 무당의 행위, 전쟁의 행위, 그 행위를 본받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고 가증한 행위, 가증한 행위. 하나님 볼 때 가증한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기에 하나님이 무당, 전쟁이, 복술자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 단지 우리 보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지 말고 점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자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렉이란 신이 있습니다. 근데 몰렉이란 신을 섬길 때는 가끔 자기 자식을 바쳐요. 바친다는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삶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도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을 섬기면서 내 정성을 보여가지고 그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최고 방법,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한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자기가 바칠 수가 있는가,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얼마 전에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지난 주일날 토요일에 통영 가고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한다 6일만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앉으니까 방에 앉자마자 작은 애가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손가락 잘린 애 범이 자기 아빠래 이러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아빠도 그럴 거야 꼭 이런 표정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아빠니까.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제 보면은 그 아버지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세상에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란 말이죠. 근데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미워가지고 손가락 잘라낸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오히려 자식을 사랑한 부모 마음에 뭐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못 먹이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분야도 못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야, 네 손가락 잘라가지고 돈 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거 아닙니까? 자식 사주지 못한 거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온 방법이 손가락 자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웃으면 잘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단지 자기 손가락 잘라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 하는 그 아버지를 욕하고 있지만은 그건 우리 편에 보는 얘기고 하나님은 왜 손가락 잘라면 이거 안 본단 말입니다. 왜 손가락 잘라면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너 뭐 때문에 손가락 잘라면 이겁니다. 뭐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돈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돈 가지고 마음껏 좀 먹어보고 자식도 돈을 가지고 마음껏 먹이고 싶은 그런 욕심 속에서 손가락 자른 거 이것 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너 희생해가 돈 받자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결국 그 마음 볼 때는 손가락 자른 것이나 자식 갖다 바친 것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은 그냥 손가락 조금 잘랐으니까 죄가 가볍고 한쪽은 자식 통째로 바쳤으니까 죄가 무겁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이에요. 결국 어떤 마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나왔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야 엄연히 다르죠. 한쪽은 돈이고 한쪽은 자식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돈 없을 때 바칠 돈이 없을 때는 내 몸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봉사한다 그 말이죠. 교회가 시킨 노력은 다 한다 그 말.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편안하게 보호들려 하는 거 이게 바로 십일조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의 자식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신의 환심을 사가서 복을 받아내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키지 말아라,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 행위 이것과 같은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십일조가 될 수가 있고 네 봉사가 될 수가 있고 네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란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거 일의 동기가 뭔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동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정성을 하나님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가증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불태운 것과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게 복술자입니다. 복술자라고 하는 건 점을 쳐가지고 복이 되는 것과 화가 되는 것,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이게 복술자예요. 점을 친다는 것이 뭐, 점을 친다는 것은 어떤 법칙 가운데에서 곡이 되는 걸 뽑아내는 것, 이것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 인생은 복이 될 것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 인생은 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흔히 이름 가지고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신문 보면은 누가 함부로 이름 짓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보면 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짓습니까? 세상에 겁도 없지. 그 사람 말은요, 이름 속에 복이 있다는 것, 이름 속에 복이 있고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름뿌리죠. 이름뿌리. 이름을 풀어가지고 복이다 화다 결정짓는 거예요. 제가 이름뿌리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 이름이 다 알죠? 신윤식이란 거면 모르선 간첩이고. 네, 제 윤자가 불을 윤자고 식자가 심을 식자입니다. 뭐 어떻게 풀이 못하겠습니까? 연상이 안 됩니까? 이걸 풀에 뭐가 되냐면요, 불러내서 심었다. 참 기가 막히다. 불러내 심었다는 겁니다. 불러내 심었다. 더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내서 목소로 심었다. 어떻습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이거? 제가 제 이름 풀이 해보니 오늘 해보니까 기가 막힌 풀이가 나오는. 그래서 야, 목사 된 게 이름이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름 풀이하러 오십시오. 제가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돈 안 받고 딴 데 5천원 해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난하고 이런 장난은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어느 목사 임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름 풀이한 축사하는 거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을 한자를 요리조리 풀어가면서, 나무가 옆에 있고 뭐가 풀어가면서 이런 목사 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적게버리고 한자 이름 속 계시를 뽑아요. 계시를 뽑아요. 그게 뭐냐, 복술자입니다. 그것이 그게 복술자예요. 이름요 만들어 지세요. 괜찮습니다. 만들어 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법칙 속에서 복이 되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 복을 내가 소유하고 영원히 복 가운데 산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화가 되니까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복술자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복은 끌어당기고 화는 밀쳐내는 게 본능입니다. 화는 피하고 복은 끌어당기죠. 이런 본능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복술자가 바로 그 방법을 미리 알려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술자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복술이 얼마인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 칠 때 무슨 국을 안 먹습니까? 미역국 안 먹죠. 미역국 믿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 하여튼 미역국 안 먹고 수염도 안 깎습니다. 제가 옛날 중학교 때 미역국을 먹어 떨어지는 모르겠어요. 수염도 안 깎아요. 왜? 수염 떨어진다고. 이게 그 법칙입니다. 아침에 개똥 밟으면 하루는 재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복술 같은 겁니다. 복이 되는 화가 되는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법칙적인 매여가지고 내가 화를 피하기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 이거 바로 복술이고, 그렇다면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 대들었던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발꽃이 뚫어졌다. 이게 뭡니까? 목사 대들면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법칙 속에 살다 보니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먹었는데 우연히 교회 와가지고 목사 대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코 깨졌다. 아, 내가 목사 대들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나는 점 안 친다, 점쟁이 안 찾아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복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술자.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점을 친다는 건 어떻게든 재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재수 있는 인생이 뭡니까? 결국은 성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 좋은 인생 그걸 살아보려고 미리부터 재수 안 좋은 것은 피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란 말이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고시원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합격한 사람이 많이 나온 고시원 그걸 찾아간단 말이죠. 방을 써도요 합격자가 나온 방 그걸 쓰려고 하지 일생 동안 평생토록 불합격만 나온 방 그걸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재수 없다면 재수 없는데 그런 심리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격자가 나온방에 들어가자. 이게 우리 승리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심리만큼은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수가 되는 걸 따라가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점을 치고 살고 복수대로 살아간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결국 교회에서 이렇게 한 복이 더 저렇게 한 복, 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복수자와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교회가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게 나오죠. 길흉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날짜와 시간을 따져가면서 미래의 길흉을 미리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길흉을 말한 사람입니다. 쉽게 사주팔자 바다가 봐가지고 아이고 이 여자 안 돼, 이 여자 결혼하면 평생토록 마음고생하고 편치 못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궁합이라 이렇게 말하죠. 날짜와 시간 사주파 따져가지고 앞으로의 기륭을 점치는 거예요. 궁합 봐가지고. 여러분 궁합 봐서 결혼한 분 있습니까? 아마 없겠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약속해가지고 됐을 때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결혼한다는. 그래가지고 작은 어머니가 그 당시에, 지금은 권사인데 그때는 뭐 책을 가지고 붕합 봐주는 그런 그 일을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분이 작은 어머니입니다.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우리 집사람 생일을 알아가지고 사주를 본 거라, 붕합을 본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놀러 가니까 저를 붙들어 하는 말이, 야야 너 결혼하면 안 된다. 왜요? 결혼하면은 원수가, 원수가 된다는 거야. 어이구, 박지르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어이, 결혼할까 말까. 이제 하다 전도사니까는, 아이고, 그래, 믿음이 있잖아. 했습니다. 했더니, 원수? 원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누가 가짜예요, 가짜. 그래, 제가 원수 된다고, 일부러 원수가, 궁합이 가짜를 보이려고, 일부러 원수한테 얼마나 노력한지 압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기룡을 점치는 겁니다. 미리 시간, 날짜 따져가지고, 앞으로의 화가 될 거 미리 피해보자. 이런 인간의 심리예요. 궁합 보는 게 다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복이 되는 점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요술한 사람은, 요술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그걸 요술이라 말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저 사람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무당이 나오는데, 무당 역시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과 접촉하는 사람, 그게 무당이거든요. 신과 대화할 수 있고 신과 교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빌려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화를 물리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죠.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게 진언자예요. 오늘날도 소위 계시받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신접자는 뭐냐면 특별히 신과 접촉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신과 접촉하기 때문에 신에게 부탁해가지고 대신 어려움을 물리쳐준다는 그런 사람이 신접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에 목사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신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 대신 부탁, 목사 대신 빌어주면은 문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뭡니까? 목사를 신접자로 모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똑같은 일이고.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혼, 그러니까 귀신,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 내 할아버지를 불러내가지고, 할아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물어본다던가. 또 죽은 남편 혼을 불러내가지고 기룡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사람, 이게 초혼자입니다. 초혼자. 성경도 그런 사람 나오죠.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사무엘 영을 불러냈죠. 그게 다 가짜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행위를 본받지 말은 가장 행위가 뭡니까?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점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들의 공통적인 그 행위, 그걸 본받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복과 화를 조절해 보려는 것,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은 끌어당기고 화는 밀쳐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복만 남게 해가지고 결국 이 땅을 잘 살아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증한 행위라 분명히 단언을 내려요. 가증한 행위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점쟁이 무당이 교회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 그대로 말할 뿐이라 그 말이죠.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은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 없고 십자가도 관심 없고 내가 복받아가 내 암세상 잘 되는 여기만 관심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러한 교인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습니다. 이렇게 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을 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 이게 바로 복술자 신자 무당 이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죠. 목사가 박수 무당 모습 그대로예요. 춤만 안 출 뿐 요즘 춤을 춘다 합시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들어가 살 은혜의 땅은 이 땅의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용납하면은 내가 복술자, 신들자 이들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관심을 내 인생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는 입 다물어 버립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픈 일들,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만 답답하게 들지 날뛸 뿐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른 그 길에 비를 맞든 돌부리 치든 넘어지든지 간에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오면 주님은 그냥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예수님 가시던 분이다 하면 주님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만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 인도하시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만이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욕심을 잔뜩 갖고 나온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은 순간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로 진화할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 바꾸겠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새 창조예요. 진화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모습은 좀 더 나아진 그런 인간이 아니고 다른 인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인간, 새 창조된 인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새 창조된 인간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레위인. 예, 여러분 레위인 다 잘 알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레위인은 세상에 기업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복이니 화니 이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세상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이 땅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은 웃을 수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내가 이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헌물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못 산다 먹을 게 없다 하면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엉터진 거예요. 신앙이 엉터리니까 헌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인이 굶죠. 근데 레위인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물을 바치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레위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레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은 레위인 예수님께 관심을 두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관심 있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전혀 관심 없게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관심은 내 복, 내 복 받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지고 뭐라 한지 압니까? 교회가 아니고 무당 집단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욕심이 없어야 하는데 욕심을 아는 채 그대로 교회 오니까 욕심과 욕심끼리 모이거든요. 욕심과 욕심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당 집단이지. 교회의 진심으로 나를 따라 오느라 이 주님으로 막 기뻐하려고 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 없는 이상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 희망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간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신자는 세상을 가지고 이게 복이다 화다 이런 구별을 하지를 않아요. 복화가 따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신자의 복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 복일 뿐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서 제껴지는 것 이것만이 화가 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화다 재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그러한 것들이 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를 마세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복술자고 무당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택하신 것은 다른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만 인도하려고 여러분 불러 택했습니다.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욕심이 있을 때 그걸 좀 버리라고 그건 잘못 알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일, 상처받은 일, 고통스러운 일 이걸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배우라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신앙생활이고 그걸 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법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의미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분은 하나입니다. 이 땅이라 헛되다는 거 이걸 발견했을 때 진짜 헛되지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것입니다. 338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만 착실히 따라온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 복술자의 모습이 있었고 무당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않아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만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을 알게 하사 영원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신자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복과 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복된 것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되어서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 위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비가 오고 가시밭길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이끌으시고 우린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신자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